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에서 군부의 강경 시위 진압으로 지난주 또다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최대 명절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군부에 맞선 결집을 촉구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내일부터 17일까지 최대 명절인 새해 물축제 띵잔 연휴에 들어갑니다. 미얀마 총파업위원회 대표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띵잔은 군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손에 달렸다며 군부의 쿠데타와 폭력에 맞서 결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교를 비롯해 기독교 등 각 종교 대표들이 새해를 앞두고 구국기도회를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북동쪽으로 90km 떨어진 다구 지역에서는 보안군이 시위대에 발포하면서 최소 82명이 사망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날 시위 진압 과정에서 유탄 발사기와 박격포 등 중화기를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인권단체인 정치범 지원협회는 군부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 46명을 포함해 70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어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무기 금지 조치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미얀마에서 지정학적 경쟁의 공통분모를 찾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인도가 브라질을 제치고 누적 확진자 수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12일 기준 인도의 누적 확진자는 1,352만여 명, 브라질은 1,348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규모는 브라질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지만 인도가 브라질을 4만여 명 앞지른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16만 8,912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최근 일주일 동안 1일 평균 1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인도의 신규 확진자는 5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회복을 이유로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고 종교 행사와 각주의 선거로 인해 대규모 인파가 모이면서 감염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병력 증강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 측의 공격으로 어제 우크라이나군에서 추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반군의 폭격으로 군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의 공격으로 올해 들어서만 병력 27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측 전투의 사망자의 절반을 웃도는 것입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지난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미 NBC 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동맹 파트너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무모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비용과 대가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아스파한 지역의 나탄즈 핵시설에서 어제 핵테러 공격으로 정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란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을 인용해 나탄즈 지하 핵시설의 배전망에서 이날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원인과 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의 에우루즈 카말반디 대변인은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나 방사능 오염 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은 최초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가 적들이 감행한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는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대응을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공영 칸 라디오 방송은 이날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이 이란 핵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단행했으며 이란 측이 보도한 것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전날 이란 국영TV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나탄즈 지하 핵시설에서 신형 우라늄 원심 분리기 가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와 관련된 조치는 북한 주민을 표적으로 삼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것은 미국에 보내는 여러 전략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은 미국 이산가족 상봉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상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일 폭한 날씨 오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최고는 1도에서 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대북 제재와 관련해 우리가 취하는 어떤 조치도 북한 주민을 표적으로 삼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지도자가 현 경제난이 1990년대 이후 최악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이 미국의 추가 안보 위험을 조성하는지 그리고 미국이 이런 인도주의 위기에 대처할 의무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한은 지도부의 행동으로 인해 지금 그런 상태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 열망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지도자와 기구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international leaders and organization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사키 대변인은 이어 인도적 지원은 우리가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세포비서대회에서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등으로 북한 내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국무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2월 VOA에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북한이 수용할 의향이 있다면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미국에 보내는 여러 전략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중고 속에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을 고려한 내부 결속용이라는 진단도 제기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최말단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포비서대회 마지막 날인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폐막식에서 내부 기강잡기에 나서며 고난의 행군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8차 당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순탄하지 않았다면서 당 중앙위원으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 조직들, 세포비서들이 더욱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에 나설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1930년대 김일성 주석이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할 때 일본군의 토벌을 피해 100여일간 행군한 데서 유래한 말로 1990년 후반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에 따른 기근으로 아사자 수십만 명이 발생하자 허리띠를 졸라매자며 북한 당국이 내놓은 구호입니다. 켄구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9일 VOA와의 통화에서 2016년에 이어 5년 만에 김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공개되기 전 북한이 보내고 있는 대미 전략 메시지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Which is, hey, we're suffering economically.
북한이 이번에 고난행군을 언급한 것은 이미 여러 악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만큼 북한에 추가로 제재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스 국장은 북한이 현재 미국과 한국, 일본을 향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동시에 피해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니엘 워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당분간 대외관계 개선이 어려워 보이고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내부를 향해 더 많은 고난을 감수하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암묵적으로 노동당 간부들에게 부패한 습관과 부당한 특권을 포기해 당의 의지를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북한 경제와 주민 생활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더욱 증가시키겠다는 광범위한 노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워츠 국장은 북한이 당 간부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인도주의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전면 차단됨에 따라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스 국장은 장기간의 대북 제재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연재해까지 맞물린 북한의 경제 상황이 확실히 도전적인 것은 맞지만 지난 1990년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돌아갈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 least up until this point, there hasn't been any firm indication that that is the case.
구스 국장은 북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평양 내에서도 정전이 더욱 잦아지는 등 수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도 늘었다며 하지만 지금의 정치, 경제, 안보 상황은 1990년대와 다르고 다시 고난의 행군으로 돌아갈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요원 대부분을 자국으로 돌려보내고 외부의 인도적 지원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북한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질문에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도 지난달 작황전망과 식량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접근하기 힘든 나라로 분류하며 또다시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 나라에 포함했습니다. FA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제약 탓에 북한 주민의 식량 안보가 더욱 취약해졌고 작년 8월과 9월에 잇따라 발생한 홍수와 장마로 북한 남부 지역 주민 피해가 컸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교역 자료에서도 북한 경제의 취약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간 공식 교역액은 전년 대비 81% 감소한 5억 3,905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북중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98.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지난달 31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대외 교역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월과 2월 인적, 물적 왕래가 필요 없는 전력 수출을 제외하고는 교역 내용이 거의 없다며 실제로 이 기간 전체 북중 교역액 327만 달러 가운데 324만 달러가 전력 교역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원부자재와 식량 등의 생필품 수입이 끊겨 물가도 불안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연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I won't speak to any comments made from Mr. Bolton, but I definitely want to reinforce and underscore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9일 전화 브리핑에서 전날인 8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외교에 회의감을 밝힌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볼튼 전 보좌관의 발언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또 강조한다면서 알다시피 이는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북정책 검토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우리는 미국은 물론 우리의 동맹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우리는 또한 북한과 한국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What I will say and underscore is the commitment that we hav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our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해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의 한국과의 약속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는 겁니다. 한편 포터 부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 대해선 언제 마무리될지 확실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제조창인 신포조선소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관련한 모종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김준나 공보실장은 12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잠수함을 건조하는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최근 활발한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된 것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 10일 민간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신포조선소에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용 바지선에서 미사일 발사관이 제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발사관을 정비하거나 더 큰 SLBM을 담을 수 있는 새 미사일 발사관이나 새로운 발사 프레임으로 교체하는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8로스는 또 지난 6일엔 그동안 신포조선소 정박장 내에 있었던 바지선이 다른 선박에 예인돼 제조창 옆 부유식 드라이독에 저반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도 지난 8일 위성사진을 토대로 최근 신포조선소에서 수주 사이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다며 첫 탄도미사일 발사용 디젤 잠수함의 진수를 위한 사전작업 또는 장기적인 SLBM 시험 준비 등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전략적인 효과를 노리고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전후해 신형 잠수함 진수 또는 SL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정경두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기존 1800톤급 로미오급 잠수함 개량과 신형 잠수함 건조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7월 새 잠수함의 외형을 공개했는데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3000톤급 잠수함으로 SLBM을 3발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개량형 잠수함의 건조 완료 여부에 대해선 확인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량형 잠수함의 외형을 공개한 뒤 2년이 흐른 만큼 잠수함 건조가 끝났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과 지난 1월 당 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각각 신형 SLBM 북극성 4시옷형과 북극성 5시옷형을 공개했지만 시험 발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이 태양절에 즈음해선 3000톤급 새 잠수함의 진수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체제 결속 강화와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압박용으로 태양절을 맞아 기존과는 다른 신형 무기 체계를 과시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3000톤급이면 꽤 크잖아요. 눈으로 보여주는 비주얼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면 사실상 그 안에 SLBM이 완성이 돼서 발사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거는 또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갑론을박이 되면서 자신들의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보여준다면 역시 3000톤급 잠수함을 물에 띄우는 진수식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신형 SLBM의 시험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38로스의 분석대로 SLBM 시험용 바지선에서 미사일 발사관이 제거됐다면 기존 모델보다 직경이 큰 북극성 오시옷형에 맞는 발사관으로 교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은 핵포기 없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며 군사적 긴장 고조를 통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SLBM을 발사하더라도 어차피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강대강의 대치 상황을 원하고 있죠. 지금 북한은 항상 동북아시아 우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그에 대한 당위성을 찾을 거예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도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신무기 개발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양절 즈음한 SLBM 시험 발사 여부는 대미 외교 전략적인 고려보다는 시험 발사가 기술적으로 필요한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관측입니다.
제재는 상수이고 북미 관계도 크게 바뀌지 않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로드맵을 간다고 보는 거고요. 8차 당대회 때 이야기했던 군사력의 현대화 부분은 계속 어쩐 자신들의 로드맵대로 나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단순히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넘어서 SLBM이라든가 또 ICBM 또 인공위성까지도 순차적으로 이제 발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SLBM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전략무기로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자력갱생을 위한 경제전략 이행에 전념하고 있는 북한 정권으로선 당장 대외 환경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가 별 실익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이 비핵화 협상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접촉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SLBM 카드를 압박하게 해서 써버리게 되면은 사실 전략적인 카드를 너무나 빨리 써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켜보거나 좀 저강도의 시위는 가능하지만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해서 선을 넘었을 때 얻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조 박사는 또 SLBM 발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결의 위반 행위로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을 두둔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전략을 관장하는 군 고위 관계자들이 앞으로 모든 사령부에 인공지능 역량을 전진 배치하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의회에는 인공지능 전략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워크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 NSCAI 부위원장은 9일 중국과의 패권 경쟁 시대에서 인공지능 분야는 핵심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회의 NSCAI는 2018년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국가안보와 연계한 총체적 인공지능 정책을 조언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에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 경영자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756쪽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워크 부부인장은 이날 보고서를 토대로 연 기자회견에서 향후 정책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워크 부의장은 우선 보고서 권고대로 국방부 부장관과 합참차장, 국가정보국장실, ODNI 수석부국장이 참여하는 3인 상설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인공지능 관련 안보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직은 국방안보전략 NDS 목표와 연계한 인공지능 역량 도입과 통합전략 외에 2025년까지 상응한 준비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초기 평가를 올 회계연도 안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워크 부의장은 밝혔습니다. 또 미 합동군 내 인공지능 역량을 통합하기 위한 자원 분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국방부가 약 80억 달러를 매년 관련 연구 개발에 투자하길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워크 부의장은 모든 단일 통합 전투 사령부들의 상설 인공지능 개발 전담 부서 설립을 예고하면서 전장 임무와 연계한 작전 개념 개발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지휘관에게 마음의 안경과 같으며 인간이 해석하기 어려운 방대한 자료를 기계 학습을 통해 해석하도록 하면서 보다 전략적인 개념을 추론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크 부의장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적대 세력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인공지능을 크게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개선해 모든 정부에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합동인공지능정보센터장인 마이클 그로웬 해병대 중장은 이날 현재의 개별적인 인공지능 연산기능 개발 추세에 더 나아가 작전 측면에서 연결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작전 역량은 현장 사령관과 개별 군 역량의 통합을 통한 세계 규모의 전장 인식 능력의 개선을 의미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국방부가 강조하는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ZC2의 구현에 있다고 그로웬 중장은 밝혔습니다.
This will give us the capability to have global situational awareness and then to achieve the goals of what's described in ZC2.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ZC2는 미군 각 사령부가 운용하는 정보 수집 센서와 전술 통제망을 단일화하기 위한 지휘 통제 연결망 구축 사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설계 구조 도입이 핵심입니다. 미사일 방어청이 이 체계 도입을 공식 표명한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서 한반도와 연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워크 부의장은 미국이 이 같은 전략을 단독 추진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동맹과 우방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의 상호 운용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promote AI interoperability and the adop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across among our allies and our partners.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회의 NSCAI가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등의 도전에 맞서 AI 기술력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CFIUS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기술, 적대적 병합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반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과 우방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과 절차를 적용하는 면제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최우선 적용 대상으로 미국과 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의 눈 외에 일본, 한국, 인도, 타이완 등을 꼽았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하원에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앞서 하원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이번에 결의안까지 나온 것인데요. 미국 의회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인도주의적 우선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캐런 베스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8일 미국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과 북한이 직계 이산가족들의 상봉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북 양측이 이산가족 상봉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국과 북한 내 이산가족을 파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적집사와 같은 기구를 통해 이산가족 명단에 있는 회원을 서로 연결시키고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을 이어 가족은 분리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이산가족 간 물리적 혹은 가상 접촉, 메시지 교환의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우선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스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적 분쟁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가족을 만날 수 없었던 지역구 유권자들의 얘기를 들었다며 이 결의안은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들의 고통에 빛을 비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약 1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60년 넘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거나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전쟁으로 파괴된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단합해 이런 끔찍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한국계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상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초당적 결의안을 함께 주도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초 하원에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 관련 법안이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의원과 앤디 김 의원,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 공화당의 영김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 등 총 21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과 논의하고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를 임명해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은 지난 회기에도 하원에 상정돼 지난해 3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지난 회기 상원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연례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북한 자유연합이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의 수전 셜티 대표는 9일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 행사 주제는 개방 북한, 오픈 노스 코리아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올해 거의 모든 행사는 화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탈북민들에게 주제와 관련한 관심사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보통 때 같으면 행사를 위해 대규모 탈북민 대표단을 워싱턴으로 초청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계속되는 여행 제한 때문에 화상 행사를 통해 탈북민들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탈북민들에 관한 긍정적인 소식이 조만간 들리지 않으면 오는 30일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시위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 대사관 앞보다는 이 같은 비극에 책임 있는 또 다른 장소에서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2015년부터는 다시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특사로 재직한 경험을 회고하는 새 책을 이달 출간합니다. 킹 전 특사는 이 책을 통해 북한 인권 특사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특사로 재직한 경험을 돌아보며 특사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는 책을 이달 출간합니다. 킹 전 특사는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달 중 면책의 행태라는 제목의 책이 나올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책 제목은 2013년에서 2014년에 걸쳐 활동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사용된 문구에서 따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atterns of impunity is a phrase that was used in the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면책의 행태라는 말은 북한 정권이 인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는 행태를 가리킨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이 책을 통해 2004년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떻게 관여해 왔는지를 다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법을 발의한 톰 렌토스 전 하원 의원의 선임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법률 발의 과정에서 직접 관여하고 그 이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활동한 자신의 경험이 이 책에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이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와 표현과 종교, 이동의 자유 부재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끔찍한 인권 유린이며 북한 정권은 자국민들을 잔혹하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새 책에서 북한의 인권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된 북한 인권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킹 전 특사는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유엔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개선이 더디지 않냐는 질문에 변화는 긴 시간에 걸쳐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urging North Korea continually to make changes. So yeah, this is something that's going to happen over time.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변하도록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또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차례 북한인권 특사 지명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밝힌 만큼 특사 지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절차적인 문제로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alues that are reflected in the U.S. founding document.
킹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할 새로운 북한 인권 특사는 미국의 건립 사상에 반영된 가치, 인권과 헌법에 대한 공약에 전념할 사람, 또 세계 인권 선언을 이해하고 이에 전념할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북한 인권 특사는 킹전 특사가 물러난 2017년 1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백신 공급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까지는 북한에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가 북한에 제공할 예정인 백신의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WHO 평양 사무소 소장은 9일 코백스와의 대북 백신 공급 협력 과정을 묻는 VOA 질문에 지난 3월 25일 코백스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가비가 북한 당국에 백신 공급이 지연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월 이전에는 북한에 백신이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같은 공급 지연이 북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백신을 받는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살바도르 소장은 북한이 지난 1월 백신 국가 보급과 접종 계획을 작성해 코백스 퍼실리티에 제출했고 코백스는 이 계획을 검토해 인도 혈청연구소에서 5월 이전에 북한의 코로나 백신 170만회 접종분을 제공하도록 배정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비가 지난 2월 26일 북한에 이 같은 결정을 통보하며 백신이 수송되기 전에 백신 긴급 사용 허가와 배상과 책임 합의 같은 사전 준비를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살바도르 소장은 백신이 북한에 제공되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백신 국가 보급과 접종 계획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와 WHO가 유니세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작성은 북한의 백신 국가 보급과 접종 계획에는 일선 보건 요원과 노인 등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코백스 퍼실리티는 지난 3월 2일 제1차 백신 공급 일정을 공개하며 북한에 오는 인도 혈청연구소가 생산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공동 개발 백신 170만 4천 회분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 탈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추가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효력보다는 상징성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해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5일 작성돼 최근 공개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 대해 피고가 응답을 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내리는 궐석 판결을 토대로 원고 승소를 명령하고 원고 측의 제안에 대해서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12월 해킹 그룹 탈륨이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며 탈륨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인물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피고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칭한 이메일을 보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비스로 위장한 웹사이트 등을 개설해 일반인들에게 해킹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초 소장에는 탈륨과 북한 사이의 연관성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별도의 보도자료와 이후 법원에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탈륨을 북한의 해킹그룹과 연결돼 있는 조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판결문에는 피고와 피고의 대리인 등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들에게 허가 없이 악성 소프트웨어나 코드를 고의적으로 보내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등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정보를 훔치는 행위 등도 영구적으로 금지한다고 판결문은 적시했습니다. 그 밖에 피고가 해킹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도메인들도 이번 판결을 통해 소유권이 박탈됐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도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고 이 중에는 기존에 드러난 탈륨의 도메인뿐 아니라 이후 밝혀지게 될 새로운 도메인들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미국 법원의 판결을 피고들이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감시자 임명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판결은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영구 금지 명령을 허가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명령을 토대로 해커들의 관련 활동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입니다. 검사 출신 한인 변호사인 정홍균 변호사는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뿐 아니라 해외 관련 기관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해킹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tellium Domains를 쓰는 익명의 피고 1 and 2는 앞으로 이런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을 했고 설사 그 Stellium Domains가 해외에 non-US base라 하더라도 미국 법원에서 권고사항으로서 이런 행위를 계속 앞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만 익명으로 활동하는 북한의 해커들에게 이 같은 영구 금지 명령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변호사는 따라서 이번 조치의 상징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피고가 구체적으로 실체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러한 그 판결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 정부 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대형 국제 기업들이 좋지 않은 의도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자기들의 정보를 빼거나 해적 행위를 하는 이러한 그 행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큰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이란에 붙잡혀 있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이 억류 95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의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선박과 선장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한국의 국제 제재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제재에 따라 동결돼 한국의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의 해제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9일 한국 정부가 미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동결자금 해제 방안을 승인할 것이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란과 인도적 교역을 확대하고 동결자금으로 이란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내거나 자금 일부를 스위스 내 이란 계좌로 이체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이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명의 원화 계좌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가량이 묶여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금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결됐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모든 제재에 대한 한국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한다면서 동결자금 문제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것이고 이를 해제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동맹인 한국이 한국 케미호의 석방을 끌어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선장과 선원들의 건강이 양호하고 선박과 화물의 재반 상황도 이상이 없다는 소식을 듣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귀환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한국 선박 억류 직후 이란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 압력 완화를 얻어내려는 명백한 시도의 일환으로 페르시아만에서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란의 유조선을 즉각 억류 해제하라는 한국의 요구에 동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항해하던 한국 화학 운반선 한국 케미오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총 20명을 해양 오염 혐의로 나포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뒤인 2월 2일 선원 19명을 석방하면서도 해양 오염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장과 선박은 남겨뒀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당초 선박 억류 이유로 들었던 환경오염과 관련된 근거는 끝까지 제시하지 않았고 사법 절차 등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오는 7월에 예정된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불참 결정이 최종적인 것인지 또 일본이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 6일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일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이 이날 각국의 올림픽 참가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대회조직위가 조정할 문제라며 일본 정부는 올림픽에 많은 나라가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지 문제의 해결점에 시술을 해결하는 것은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던 일본의 구상도 실현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전문 기자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던 스가 요시히대 총리의 구상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 그 전 비서하고 좀 회담을 하고 싶다고 뭐 제자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받았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통해 납치 문제 해결을 추진해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북한과 일본 관계는 납치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꼬여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2년 9월 당시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15명의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피랍 일본인 5명을 일본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1월 북한이 피랍 여성 요코다 메구미의 것이라며 보낸 유골이 가짜로 밝혀지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일본에서는 북한에 속았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북한과 일본의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납치 피해자는 17명인데 이 중 5명은 이미 돌아왔고 12명이 미해결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이미 사망했고 4명은 아예 북한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올림픽 불참 발표가 석연치 않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하려면 주무부서인 조선올림픽위원회가 이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6일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아직 북한으로부터 올림픽 불참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IOC 대변인은 6일 IOC는 북한의 국가올림픽위원회로부터 올림픽 헌장에 따른 올림픽 게임 참가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면제해달라는 어떠한 공식적인 신청도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IOC 회원국은 헌장에 따라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IOC 대변인은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코로나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회의를 요청했지만 불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을 10여 차례 방문한 일본 주간 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칼럼니스트는 북한의 이번 행동이 일본을 떠보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계자에 만났을 때가 작년에 1월달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당연히 올림픽 가겠다고 했거든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번에 나왔으니까 같이 놀랐는데 저번에 그 당대회 때 역시 그 뭐 손태성 약간 그 그때 그 당대회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랑 약간 저 제가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뭔가 상황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은 아 역시 참가하겠다랑 그 의지를 그 북한 쪽에서 보이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불참을 발표한 시기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쿄올림픽은 7월 23일 시작되는 만큼 개회식까지는 아직 10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코로나가 우려된다면 5월이나 6월에 결정해도 될 텐데 북한은 전 세계 나라 중 처음으로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비교해도 북한의 이번 불참은 이례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참가 마감 시한은 2017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참가 마감 시간이 지나도록 침묵을 지키다가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의 경우 개막식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참가를 결정한 반면 이번에는 100일이나 남겨두고 불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게다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의 관련 보도가 없는 것은 물론 북한 외무성도 아무런 언급이나 발표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를 둘러싸고 두 가지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코로나 우려에 대해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에 끝내 불참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전치적으로 지금 북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해도 북미관계가 안 되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기들은 여러 가지 그 올림픽 그 전문가 하더라도 그런 후이 발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너무 어렵게 올림픽 그 전문가 하더라도 자기들의 그 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문가 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북한의 불참 결정이 상황 전개 여하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일본 주간 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칼럼니스트입니다.
사실 북한이 계속 참가하지 않겠다고 할 건지 아니면 뭐 나머지 석 달 정도 있습니까? 그 100일 정도 있습니까? 아, 올림픽 개최까지. 예, 그 직전에 아니 역시 참가하겠다. 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의 이번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메시지라며 올림픽 참가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t's a strategic message to try to influence the US North Korea policy review.
북한과 일본 관계는 납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 관계 정상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1945년 8월 일제 강점에서 해방되자 1965년 6월 한일 기본 조약을 맺고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이어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금조로 청구권 협정을 맺고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를 받아 포항 제철을 비롯한 경제 개발에 활용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아직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권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교가 정상화될 경우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청구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수교를 하게 되면 수교 배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소 100억 달러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북한이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9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1조 국교 정상화 추진 의원연맹은 납치 문제와 북일 수교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3일 개막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등으로 불확실성에 휩싸인 도쿄올림픽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61년 4월 1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있는 섬터 요새를 남군이 공격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각 주와 산업화, 무역, 그리고 특히 노예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행사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북부주와 남부주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에브러햄 링컨이 1860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남부의 11개 주는 연방을 탈퇴하고 독립적인 정부를 창설했습니다. 1861년 2월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데이비스는 워싱턴에 평화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연방을 유지할 의지로 가득했던 링컨은 남부에서 온 사절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감도는 가운데 링컨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에 있는 섬터 요새에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무장 선박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데이비스는 1861년 4월 12일 섬터 요새에 대한 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공격으로 남북전쟁이 시작돼 1865년 그 막을 내립니다. 4년간에 걸친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남북전쟁을 통해 남부는 패배하게 됐고 50만 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된 후에 노예제도는 폐지됐습니다. 1945년 4월 12일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보지 못한 채 뇌출혈로 사망합니다. CBS World News, a press association, has just announced that President Roosevelt is dead. 향년 63세였습니다. 루즈벨트는 미국에서 유일한 4선 대통령입니다. 1936년 재선에 성공하고 후기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도중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를 두 차례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 이상 연임을 금지하도록 헌법에 규정된 건 1951년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제 대공황과 세계대전이라는 국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미 국민들이 네 번이나 뽑아준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882년 뉴욕주 북부 하이드파크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버드대학 졸업 후 콜롬비아 로스쿨에 재학 중 변호사 시험에 합격, 미국 금융업계의 중심지 월스트리트에 있는 법률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28살의 나이로 뉴욕주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그 뒤 우드로 윌슨 대통령 정부에서 해군성 차관보로 일했습니다.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지만 패배했고 1928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는 그리고 1933년 공화당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